세포의 분열. 자란다는 말과 커진다는 말은 분명히 뜻이 다른 말들이다. 하기야 어린이한테 너 자라서 무엇이 되겠니? 라고 묻는 대신에 너 커서 무엇이 되겠니? 라고 묻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별 구별 없이 쓰는 말들이다. 그러나 반드시 구별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말에 서투른 사람이 아니고서는 학교 건물이 자란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커진다는 말은 생명이 있는 것에게도 또 생명이 없는 것에게도 두루 통용되는 말이지만 자란다는 말은 생명이 있는 것에게만 쓰일 수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자란다는 말은 커진다는 말보다 외연은 좁지만 외연이 좁은 그만큼 내포가 많은 말이다. 그런데 무생물체인데도 불구하고 커진다는 말을 써야 하는지 또는 자란다는 말을 써야 옳은지 알쏭달쏭한 말이 있다. 물론 자세히 알면 거침없이 커진다고 하겠으나 언뜻 보기에는 자란다고 여겨지는 현상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결정체에서 볼 수 있다. 가령 포화 상태에 있는 설탕의 용액에 조그만 설탕의 결정 하나를 넣어두면 이 조그만 결정이 점점 큰 결정이 된다. 이러한 결정화의 현상은 용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설탕의 분자가 고체 상태에 있는 설탕의 분자의 인력에 이끌려 원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덧붙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덧붙어 커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자라는 것은 아니다. 한편 분자 이상의 수준에서 볼 때 생물체의 구성 단위는 세포다. 이 세포는 영양물질을 외계에서 섭취하고 동화하여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 소모된 낡은 분자와 바꿔서 점차 증대하여 생식을 한다. 여기에 결정과 세포의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결정은 생명이 없다. 즉 동화작용도 없고 생식작용도 없다. 다만 밖으로 덧붙어서 커지거나 혹은 덧붙었던 것이 떨어짐으로써 작아지거나 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세포는 동화작용을 한다. 밖에서부터 섭취한 것을 제 곁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제 것을 만들어버린다. 이리하여 성숙한 세포는 세포 분열작용에 의하여 하나의 세포에서 둘로, 넷으로, 기하급수로 증식한다. 이처럼 세포가 증식함에 따라 생물체가 자란다. 살아있는 세포는 생명작용을 한다. 바꾸어 말하면 동화작용과 생식작용을 하지 않는 세포는 죽은 세포다. 그리고 세포의 생식작용을 위해 바탕이 되는 것이 동화작용이다. 영양실조에 걸려 빈사 상태에 있는 세포는 세포 분열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세포 분열로서 증식된 세포들은 그 생명체에 덧붙은 것이 아니다. 각 세포는 그 생명체의 한 부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다. 생명이 없는 무생물체가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죽은 생명체도 아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씀 맞다나 교회는 한결같이 예스럽고 줄기차게 새로운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러므로 교회는 커지는 것이 아니고 자라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에 한국에 있는 성교회의 회원 수는 58만 명에서 63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러한 교세 발전에 있어 5만 명의 새로운 교우는 작년의 교회에 겉으로 덧붙은 것이 아니다. 몸에 입은 옷이 아니고 살의 일부가 된 것이다. 하나의 심장으로부터 같은 피를 공급받는 살의 일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교우 중에 어떤 이가 불행히 이 생명체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그 세포 자신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생명체는 피를 흘리는 상처를 입는 것이다. 결국 냉담 교우를 만드는 정교 활동은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어리석은 짓이다. 세포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생명체에서 탈락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는 동화작용을 중단하는 순간이 없어야 한다. 간단 없이 영양분을 섭취해서 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생명체에 있어 영양 공급이 중단되면 그 생명체는 죽고 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밥을 먹는 대신 호주머니 속에 아무리 주워 모으더라도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쌀을 구해야 하고 다시 밥을 지어야 하고 다시 씹어 먹어야 하고 다시 완전히 소화를 해야 한다. 영양분을 완전히 소화해서 자기 살을 만드는 것이 동화작용이다. 교회라는 생명체의 세포를 위한 영양분은 주님의 말씀이다. 세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섭취하여 제 것을 만들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이 교회의 전례와 살아계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분배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얼마만큼씩이 신부님들의 강론과 교회에서 출판되는 책들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다. 성경보다 영양가가 많은 것은 없다. 그런데 가톨릭 교리 조목을 뜻도 모르고 외워 세례 성사를 받고 난 후에는 교리 공부와는 영 담을 쌓아버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한 세포는 결국 굶어 죽는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니까 정교 활동은 외인들에게 세례 성사를 받게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새로운 세포가 계속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해서 생식작용까지 하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 하는 데 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나는 매일 아침 어김없이 황량한 이 사막에 넉넉하게 깔려 있다. 그러나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해 뜨기 전에 그날 먹을 만큼 주워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이 만나는 매일 아침 주워 모아야 하는 것이다. 하루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그날은 굶어야 한다. 하느님의 은총은 항상 넉넉하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부지런히 만나를 주워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벼락치듯 주워 섬기는 가톨릭 교리 조목은 대부분의 경우 소화불량의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토해버리거나 한바탕 설사를 해버리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가령 장가들기 위해 가톨릭 교리를 후딱 외운 청년들의 경우가 이러하다. 혹시 처음에는 열성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푼 열심이 설사처럼 한바탕 휩쓸고 간 뒤에는 맥풀려 나가 자빠지고 만다. 살아있는 세포는 잠시도 끊임없이 동화작용을 한다. 동화작용을 하지 않는 세포는 죽은 세포다. 영양분은 복음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은 귀와 눈이다. 그리스도의 십자 고상을 바라봄으로써 복음을 들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만져봄으로써 복음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이 보통 인간이다. 그리고 복음을 귀로 듣는 경우는 매주일과 큰 축일과 특별한 경우뿐이다. 그러니까 1년에 300일은 눈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루라도 굶으면 영양 부족에 걸린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출판되는 책은 가톨릭 교리서와 가톨릭 기도서 외에는 자기 탓으로 단 한 권도 보지 않는 교우가 수두룩하다. 이러한 교우가 과연 살아있는 세포인가? 가장 자양분이 많은 성경 역시 그림의 떡이다. 성경의 판매 실적으로 미루어 보건대 한국 교우 가정 중에 성경이 없는 가정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많다. 그러면 교회 책을 사두기만 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쌀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었더라도 밥을 지어 먹고 소화를 시켜야 한다. 그런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교우 가정에서 경향 잡지를 읽어야 된다는 본당 신부님의 명령에 못 이겨 이 잡지를 사기는 산다. 그러나 사는 것만으로 그치는 소위 지성인 교우들이 적지 않다. 말인즉 이 책에 읽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실은 이 책을 읽으라고 결정한 주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짓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처럼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교우들에게 정교를 운운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교회는 세포분열로서 자라는 것이요. 세포분열은 오직 양분이 넘치는 생명력이 왕성한 세포라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신간서적은 매달 평균 두 가지씩 나온다. 그러니까 1년에 대략 20권의 새 책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교우가 우리 한국에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서적 판매고를 보면 대개의 경우 1년에 300권 내지 1000권씩 팔린다. 63만 교우에 대해서 1년에 단지 300권 내지 1000권씩의 비율이다. 이래 가지고 영양 부족에 걸리지 않는다면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한국말로 출판된 책이 통틀어 불과 350권밖에 안 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지극히 암담한 실정이다.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은 남에게 줄 수 없다. 이것은 철학의 원리 이전의 진리다. 자기에게 없는 진리, 자기가 지니고 있지 않는 사랑을 남에게 전파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정교는 진리와 사랑의 전파, 바로 그것이다. 지성의 양식은 진리요, 의지의 양식은 사랑이다. 영혼에게 있어 진리와 사랑이 없거나 결핍될 때 그 영혼은 파멸이다. 한국에 있는 교회의 초창기의 책들이 박해 시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의미심장한 것이다. 눈알이 시뻘건 포졸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 판에 어느 마음에 여유가 있어 골방에 숨어서 책을 썼고 이를 출간하고 교우들이 이것을 고해다가 읽었는지 머리가 땅에 닿도록 느껴지는 바가 크다. 영양분을 담뿍 섭취한 세포는 세포 분열을 한다. 이것이 자연현상이다. 하나의 세포가 둘로 분열될 때 그 둘은 똑같은 완전한 세포다. 즉 하나의 세포가 둘로 분열될 때 그 하나하나의 세포는 제각각 잃는 바가 조금도 없다. 정교가 바로 이렇다. 한 사람의 교우가 두 사람의 교우로 늘어날 때 먼저 사람에게서 이뤄진 것이 전혀 없다. 진리는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다. 함께 갖는 것이다. 사랑 역시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다. 함께 갖는 것이다. 진리는 아무리 겹겹이 싸서 감추려 하더라도 그 빛이 찬란히 빛나는 법이다. 사랑은 그 둘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마련이다. 진리는 말과 글을 통해서 전파되고 사랑은 행동을 빌어서 전달된다. 중점적으로 말한다면 진리는 주로 출판 사업을 매개로 하여 전파된다. 그리고 사랑은 주로 자선 사업을 매개로 하여 전파된다. 따라서 교회 출판 사업과 자선 사업에 무관심한 사람이면 정교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언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동화작용과 세포분열을 잠시도 쉴 새 없이 계속한다. 세포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는 죽은 세포다. 세포분열은 의무 이상의 것이다. 산 교우에게 있어 정교 활동은 의무 이상의 것이다. 진리는 그 본시 빛을 발하게 마련이요. 사랑은 그 본시 태우게 마련이다. 빛을 발하지 않고 불로 태우지 않는 교우는 자기 안에 진리와 사랑이 없다는 증거다. 무릇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지닌 산 교우에게 있어 정교 활동은 구태여 운운할 것도 없다.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포 분열로서 자라는 생물체의 세포의 수효는 산술급수로 불어나지 않고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것이다.
교우 수효의 폐가 운동은
결코 대낮에 꿈을 꾸는 서투른 수작이 아니다. 그러나 세포 분열에 앞서는 기본 조건, 그것은 각 세포의 왕성한 동화작용이다.
1964년 12월